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그 설교는 창세기를 1장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50장까지 지금 가고 있는데요. 모든 것을 다 반복할 수는 없지만 그 야곱의 이야기부터 들어와서는 물론 창세기 이제 전체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주제로 지금 가고 있어요. 야곱의 이야기로 들어오기 시작해서부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데 사용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용도 폐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에게 정결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여튼 만들어서 끝까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작은 주제를 갖고 3주씩 혹은 4주씩 설교를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셨다. 그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주셨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설교는 지난 두 주 동안에는 이제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오늘은 유다와 그리고 유다와 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정결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화평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두 주에서 석주 정도 설교를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창세기의 맨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어떤 내용으로 하게 되는가 하면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 전체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성경에 어떤 분들이 아니 이렇게 잔인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느냐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 수많은 사람을 죽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무슨 하나님의 자비냐 이건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지만 성경은 가감없이 우리들에게 뭘 가르쳐주는가 하면요 인간은 소망이 없다 인간은 죄인이다 인간은 비참하다 죽을 수밖에 없다 죄의 삯은 사망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유일한 소망을 주셨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죄인 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소망이 없는 나를 보면서 결국에 소망은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구속에 관한 이야기를 가르쳐주는데 창세기도 결국에 50장까지 가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가 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즉 하나님의 가족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야곱과 유다에 관한 그 정결함의 모습을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시련을 야곱에게 받았습니다. 징계를 받았습니다. 참 험난한 세월을 지금 살아오고 있고 지금 당장 야곱에게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쳤는데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결하게 하시는가 그리고 유다에 관한 것도 나오는데요. 왜 유다의 이야기가 중요한가 하면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결국에 유다의 자손에게서 누가 태어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십니다. 그래서 유다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짊어지고 가잖아요. 짊어지고 갈 때 200만 명이 행진을 하게 됩니다. 행진을 하게 되는데 그 성막 행진에 맨 앞에 누가 있는가 하면 유다지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지파를 중심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다른 형제들의, 즉 야곱의 다른 아들들의 그 정결함도 필요하지만 유다에 대한 정결함을 성경에서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야곱과 유다의 정결함이지만 야곱의 이야기를 걸치지 않고는 유다의 이야기가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먼저 정결케 된 야곱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결케 된 이 야곱의 이야기가 사실은 유다가 정결케 되었다. 즉 하나님께서 유다를 정결케 하셨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야곱의 이야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형들에게 요셉이 팔려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하고 감옥살이를 하고 총리가 되었는데 지금 형제들을 만나는 과정이잖아요. 형제들이 만나는 과정은 그냥 만나게 되고 뭐 형 동생이 거기 산다니까 만나러 가자 그래서 온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 땅에 먹을 것을 사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제가 만나게 됐는데 아직 형들은 요셉이 총리인 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종살이를 아무리 짧게 하고 감옥살이를 아무리 짧게 했다 할지라도 아버지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은 지금 적어도 at least 13년 동안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13년 동안 떨어져 있는 거지만 야곱의 입장에서는 13년 동안 죽은 아들을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왜 13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가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읽어갖고 오시라고 그런 건데, 꿈을 통해서, 바로의 꿈을 통해서 7년 동안 풍년이 먼저 왔죠. 그리고 나서 7년 동안 흉년이 생긴 거예요. 7년의 흉년 가운데에서 애굽 땅만 흉년이 진 것이 아니라 근처에 있는 나라까지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팔레스틴에서 먹을 것을 사러 애굽 땅까지 온 거니까 적어도 13년 동안 아버지는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에게 남아있는 10명의 아들이에요. 한 사람은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막내 아들을 베냐민은 도저히 보낼 수가 없고, 그래서 10명의 아들들에게 애굽 땅에 먹을 것이 많다 그러니까 가서 먹을 것을 좀 가지고 와라, 그러고선 사와라, 그래서 내려 보냈어요. 내려 보냈던 그 상황 속에서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총리로서 지금 형들이 와 있는 것을 보고 형인 것을 알아봤지만 형들은 이 동생을 알아보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셉이 장난을 좀 치지요. 거기서 너희들이 정말로 우리들한테 먹을 것을 사러 왔는지 아니면 스파이로 왔는지 내가 알 게 뭐냐. 그러니까 한 사람은 놓고 가고, 정말 너희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왔다면 너희들 막내 동생 있다고 그랬지. 베냐민. 그 베냐민이라는 너희 막내 동생 좀 데리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된다 뭐 얘기를 하다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가는데, 그 대신 또 그냥 보내면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볼모를 하나 잡습니다. 바로 야곱의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아들인데, 시므온이라는 아들을 볼모로 잡아놓고 베냐민이 오게 되면 시므온도 풀어주겠다. 이렇게 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선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왔는데 이 이제 몇 명의 아들이 돌아왔어요? 10명 갔다가 9명이 돌아왔어요. 베냐민은 뭣도 모르고 있고요. 이 9명의 아들이 여차여차하고 저차저차해서 지금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어요? 13년 동안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어요. 이 아버지한테 죽은 거예요. 밥을 먹다가도 아들이 생각나서 울고, 예쁜 옷을 보면 이 녀석이 이런 옷 좋아했었는데 그러고 울고, 아버지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10명이 내려갔다가 몇 명이 돌아왔어요? 9명이 돌아왔어요. 야, 걔는 어디 갔냐? 얘게 잡혀 있습니다. 아버지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죽은 사람을 또 한 번 죽이는 것처럼 확인사살하듯이 이 아들들이 아버지한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아버지 시므온을 데리고 오려면 베냐민 데리고 오래요. 아버지 가슴이 어떻게 되겠어요?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들을 둘이나 잃었는데, 하나는 죽었고 하나는 지금 갇혀져 있는데 이 녀석까지 데리고 가려고 그러느냐.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42장 36절에 그 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이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였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다. 아마 뒷목 잡고 넘어가기 일보 직전일 거예요. 스트레스가 확 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지금 겪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9명의 아들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알았어요 아버지, 그럼 시므온을 포기하죠 뭐. 그러고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이 나머지 있는 9명의 아들들이, 아버지 시므온 데리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베냐민만 얼굴만 보여주면 시므온을 보내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설득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9명의 아들이, 물론 어떤 아들은 말도 잘 못하는 아들들도 있어요. 재주가 없는 아들들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 9명의 아들들은 똑같은 심정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9명의 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아들의 이야기는, 아휴 저 녀석 또 한 소리 또 하고, 아이고 시끄러, 그러는 아들이 있는가 하면 귀담아 듣는 아들의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지요. 아들이 9이나 되는데 성격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제일 먼저 나서야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버지를 진정시키기 위해서 나서야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장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장남이 나서요. 장남의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그래요. 르우벤이 아버지한테 나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 자막이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창세기 42장인데요.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않는다면, 아버지 나한테 아들 둘이 있습니다. 내 아들 둘을 다 죽이십시오. 그를 내 손에 맡기십시오. 내가 그를, 즉 시므온을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겠습니다. 베냐민도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어느 할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잃는다고 자기 손자를 죽이겠냐고요. 그것도 장남의 두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르우벤은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아버지 정말로 가야 돼요. 내가 꼭 데리고 올게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짜증이 나 있어요. 아이고, 차라리 내 아들 줄게요. 내 아들 줄 테니까 죽이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오. 어쨌든 걔 데리고 와야 될거 아닙니까, 아버지? 이렇게 짜증나서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저도 장남이거든요. 장남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장남이 부모님들 때문에 짜증날 때 있습니다. 예, 아니요. 그저 어머니들은 웃지요. 예. 장남 되시는 분들은 표현도 못하고 속으로 그렇게 하는데,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가 하신 얘기 또 하고, 하신 얘기 또 하고, 별로 도움도 안 되고, 별로 영양가도 없는 얘기를 막 하면, 장남 입장에서는, 아니, 장남 아니라 어느 아들이라도 약간 짜증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르우벤은 아버지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날들을 봤잖아요. 우유부단하고, 이러고. 되고 저래도 되고 자식들이 잘못해도 말도 못하고 끙끙대는 그런 아버지를 놓고, 아버지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시모 데리고 와야 될 때예요. 라면서 약간 짜증나기 때문에, 차라리 내 아들 죽이셔. 내가 데리고 올 테니까 만약에 내가 안 데리고 오면 내 아들 죽이세요. 근데 어느 할아버지가 손주를 죽이느냐고요. 자식은 미워도 손주는 안 밉다니까요. 예, 아니요. 예, 그저 웃지요. 자식은 미워도 손주는 안 미워요. 르우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야곱이 대꾸를 안 해요. 아니다,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대꾸를 안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르우벤은 이미 아버지한테 신용을 잃었어요. 이미 아버지의 여자와 동침까지 했는데요. 그러니까 아버지 눈밖에 이미 나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야곱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부분 중요해요. 잘 들으세요. 야곱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을 때 어떤 약속을 받았는가 하면, 내가 너의 자식을 통하여서, 너의 씨앗을 통하여서, 너의 씨를 통하여서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어마어마하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너를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했어요. 그 밑에서 자라난 이삭 그리고 야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재산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보면 굉장히 존귀한 가문이에요. 내가 어떤 가문인데,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약속받고 태어난 우리 아버지 이삭의 아들이야. 존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 존귀한 가정이, 존귀한 가문이 지금 애굽 땅에 가서 빌어야 돼요. 볼모로 붙잡혀 있어요. 또다시 막내를 데리고 가서 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굴욕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존귀한 가문인 줄 알았어요. 존귀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자기의 자식들은 다 존귀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서 무릎 꿇고 빌어야 돼요. 굴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정이 존귀한 가정인 것을 인정하셨고, 존귀한 가정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진정한 존귀함을 얻기 위해서, 진정한 exaltation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humiliation 낮춰놓고 계시는 거예요. 비하시키시는 거예요. 굴욕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비굴함을 겪게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아멘. 우리들은 존귀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존귀한 자라고 해서 아무런 도움 없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멋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티피케이션, 아이덴티티가 존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인정받고 레코그나이즈를 되려면 우리는 굴욕의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굴욕의 자리로 내려가게 하실 것입니다. 앞에 자막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지나치게 관대했던 야곱은 이제 그의 가족이 굴복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 가족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존귀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 굴욕이었다.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시는 삶 속에서 비참한 지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비굴한 것 같습니까? 굴욕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존귀함을 드러내시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견디실 수 있습니다. 아니, 견뎌야 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유다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야곱이 굴욕을 당하는 그런 모습, 처절하게 비참하게 좌절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유다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가 정결케 된 유다의 모습입니다. 이 유다는 본래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이렇게 존귀하게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유다는 그냥 형제들을 떠나서 이방인 여인에게 들어갔고 이방 여인과 동침하고 자식들 낳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큰아들 엘이 자식 없이 죽자 그 며느리가 자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지만 자기 뜻대로 안 됐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다말인데, 그 여인이 다말인데, 다말이 창녀로 분장하고 변장하고 시아버지와 간통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증표를 가지고 있다가 이 유다가 화가 난 거예요.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과부의 며느리가 임신했다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냐, 당장 데리고 와라, 어떤 놈이 그랬느냐 그랬더니 이 다말이 어떻게 해요? 이거 준 사람이 그랬어요. 그리고 받아봤는데 자기 도장이잖아요. 화들짝 놀래고 인생의 밑바닥으로 꺼져가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렇게 책임없이 살고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했던 바로 이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인생의 밑바닥으로 굴욕의 자리로 내 동댕이를 치시고 그리고 거기서 깨닫게 하셔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 아 이게 아니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입고 다시 일어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그나마 다행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수두룩하게 많고요. 끝까지 자기가 잘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시므온이 잡혔습니다. 그리고 형제들과 함께 아버지에게 왔습니다. 아버지가 베냐민을 보낼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안 보내는 거예요. 그때 등장한 사람이, 물론 르우벤이 이야기는 했지만 르우벤의 말은 듣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에 누가 나섰어요? 유다가 나서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서약을 합니다. 아버지한테 약속을 하고 있어요. 르우벤은 아버지 내 아들 죽이세요. 내가 안 데리고 오면 내 아들 죽이세요. 라고 짜증나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유다는 정말 간절한 모습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냥 44장에 있는 그 성경 구절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유다가 요셉에게 내려가서 간절하게 호소했던 그런 내용들을 바라보면 유다는 정말로 진심이었어요.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3장 8절이에요.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은 야곱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렇죠?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즉 베냐민을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 막내 보내주세요. 우리가 다 같이 내려갈게요. 가서 시므온이랑 다 같이 돌아올게요. 아무도 죽지 않고 다 살아서 돌아올 거예요. 르우벤은 어떻게 했어요? 안 되면 내 아들 죽이세요 이랬는데 유다는 그러지 않았어요. 정말로 아버지한테 간절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만약에 우리 형제들 가운데 누군가를 볼모로 잡고 있다고 그러면 내가 대신 있을게요. 그 다음 성경 구절입니다. 43장 9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십시오.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을 것입니다. 죄 짓는 모습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아버지 베냐민을 붙잡아 두려고 만약에 애굽에서 그런다면 내가 거기 있을게요. 내가 거기 있을게요. 그리고 나는 아버지하고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한 놈이 되니까 내가 평생 죄인으로 살겠습니다. 아버지께 간청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 아들을 보내줘요, 야곱이.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르우벤이 얘기했을 때는 대꾸를 안 했어요. 근데 유다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유다가 말을 할 때에 아버지의 마음에는 감동이 있었고 신뢰할 만했어요. 처음에는 동생을 팔자고 제안했던 형이 바로 이 유다예요. 물론 다른 형제들은 죽이자고 했을 때 죽이지 말자고 말리기도 했지만 그러나 어쨌든 종으로 판 사람은 그 제안을 했던 사람은 유다예요. 요셉을 종으로 팔자고 제안했던 그가 이제 마지막 동생, 아직 요셉이 동생인 줄 모르니까 그 총리가 자기 동생인지 모르니까 이 마지막 남아있는 이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가 담보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이 장면에서요. 놀라운 반전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요. 44장 14절에서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르우벤과 그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가니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렀다라고 돼 있어요.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에요. 르우벤은 장남이고요. 아직 르우벤이 죽지 않았어요. 그러면 성경의 기록은 보통은 르우벤과 그의 형제들이라고 해야 돼요. 제가 이래봬도 꼴은 이 모양이죠. 이 모양이래도요. 제가 한국에 가면 사람들이 저를 뭐라고 저희 부모님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공필이 아버지예요. 공필이 어머니예요. 제 이름도 희한하기는 하지만 뭐 제가 지은 건 아니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 동생 이름 부르지 않아요. 아, 제 동생 이름은 더 희한합니다. 궁금하시면 예배 끝나고 물어보십시오. 우리 형제들이 아무리 있어도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부를 때에 저희 동생들 이름으로 어머니 아버지라고 안 그러세요. 공필이 아버지, 공필이 어머니. 왜요? 제가 이래봬도 장남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르우벤과 그의 형제들이라고 되면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가 이제는 형제들 사이에서 주도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주도권은 마치 그냥 아, 그래, 유다가 똑똑하니까 너 주도해라. 그런 단순한 이야기를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메시아의 이야기까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유다의 자손 속에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최고의 아들이에요. 장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이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또 45장,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44장에서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은요, 베냐민을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성경 다 읽어갖고 오셨죠? 베냐민을 데리고 와서 이제 만났어요. 요셉은 눈물을 도망 들어가서 뒤에 가서 울고 그리고 나오고 하여튼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 집으로 가라. 다 돌려보내줬어요. 그런데 요셉은 베냐민을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의 자루에다가 짐자루에다가 은잔을 숨겨 놓았죠. 그리고 누가 도둑질했다 그래서 데리고 왔더니 베냐민이 된 거예요. 그때에 요셉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야, 너희가 나를 우습게 봤어. 나 이래봬도 점 잘 치는 사람이야. 15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자기가 총리가 되기까지 그 동기가 뭐였는가 하면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해서 그 자리에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 신분을 아직 드러내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너희들이 날 우습게 봤어. 나 다 알고 있어. 나 보통 사람 아니야. 근데 너희들이 나를 지금 속이려고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몰아붙입니다. 그때에 나서서 아니에요. 우리 절대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라고 변명하고 대변하고 있는 사람이 르우벤이 아니에요. 유다예요. 유다가 나서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베냐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형제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여기 있겠습니다. 그 얘기까지 해요.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너희들 다 필요 없어. 베냐민만 놓고 너희들 가.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이 유다가 그냥 울면서 간청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유다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유다는 가나안 여인과 동침했던 사람이에요. 38장 1절에 대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형제들에게서부터 멀어진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산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그렇게 누누이 이야기했어요.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취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는 내려가서 가나안 여인과 동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멋대로 살았던 사람이고요.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세 아들을 낳죠. 엘, 오난, 셀라라고 하는 세 아들을 낳아요. 세 아들을 낳는데 결혼을 애를 시켰어요. 시켰는데 그냥 죽고, 그러니까 또 자녀가 없어서 그 오난이라고 하는 두 번째 아들에게 며느리를 보내서 대를 이어야 되니까 그랬어요. 근데 또 그 둘째도 죽고 나니까 셋째 아들과 그래야 되는데, 아, 이게 셋째 아들까지 죽을까봐 그렇게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질질 끄는 사람, 우유부단하는 사람, 책임감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야곱이 겪고 있는 그런 고통, 야곱이 지금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시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유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정결케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씻음 받고 있는 거예요. 다듬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다가 나서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아닙니다. 아닙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는 아들이 아니라 책임감 있게 나서서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유다가 이제 세 번째로 요셉에게 간청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를 뒷목 잡고 넘어지십니다. 우리 아버지 죽게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면서 이야기하고 자기가 담보가 되겠다는 이야기를 간절하게 합니다. 그것이 유다의 패션이에요. 유다가 정말 불쌍하게 여기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세 번째 유다의 동정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요, 먹혔어요. 그 말은 유다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어떻게 먹혔는 줄 아세요?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베냐민을 처음 봤을 때에는 울음을 터뜨리면 안 되니까 들어가서 울다가 다시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유다의 그 이야기를 듣고 참을래야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눈가가 촉촉히 젖어오기 시작했고 어쩌면 뺨에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을지 몰라요. 도저히 숨길 수가 없어서 자기의 신하들을 다 물러가게 합니다. 자, 자리 비켜라. 다 비켜. 그리고 난 다음에 내려가서 형들의 목을 껴안고 성경에서 45장에서 이렇게 기록해요. 큰 소리로 울었더라. 얼마나 큰 소리로 울었는가 하면 이 울음소리가 옆에 왕궁에까지 다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울었다 그랬어요. 형 나예요, 나. 그렇게 울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유다예요. 유다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정결하게 해가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유다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베냐민만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나만 죄를 지은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변명하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 자신이 저질렀던 일에 대해서 변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헌신합니다. 그래서 헌신적인 사랑의 이야기를 거기서 하고 있어요. 44장 32절 33절입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그러니까 주의 종은 누군가 하면 유다가 자기 자신을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버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려가지 않으면, 이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의 짐을 지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저로 하여금 이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게 하시고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내가 노예 생활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 주십시오. 내가 아버지와 약속했습니다. 이 헌신적인 사랑은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와의 약속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아버지가 사랑을 베풀었던 것처럼 이 유다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있고 그 아버지와 더불어서 약속을 하였기 때문에 헌신할 수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결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겠다라고 하는 이 헌신과 결단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와의 약속 가운데서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버지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 때문에 그것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죽어도 나의 목숨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놓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유다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아버지와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담보로 있겠습니다. 베냐민을 절대로 두둔하지 않았습니다. 베냐민은 아무 잘못 없어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우리와 똑같은 죄인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유다의 사랑이 드러났고 유다의 헌신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모습, 이런 모습 속에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어떤 것을 볼 수 있는가 하면, 형제들끼리 오해했고 시기하고 질투했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고 투덜대고 있었던 그런 상황, 인내하지도 못했던 그런 자식들이었고 그런 관계였는데, 이런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는 그 아픔의 과정을 통하여서 겸손을 배우게 되었고요, 화목하게 되었고요, 인내하게 되었고요,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는 일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화평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을 그렇게 시련과 징계와 정결케 하시는 과정 속에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 요구를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셨어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도 전에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말씀 잘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과 그의 자식과 그의 권속, 패밀리예요. 그 가족들에게 내가 명령한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 righteousness and justice를 doing so, 지키게 하려고 내가 그들을 택했다. 이 말을 다시 바꿔서 이야기하면, 내가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을 택한 이유가 있다. 아직 이삭을 낳기도 전인데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아브라함과 가족을 택한 이유는 뭔가 하면, 택한 이유는 뭐냐면, 이 나의 법도, 나의 법을 지키게 하려고 그들을 택했다. 내가 그들을 택한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이냐? 궁극적으로는 내가 아브라함에게 한 말이 있는데, 창세기 12장이에요. 내가 너를 큰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겠다, 열국의 아버지로 만들겠다라고 했던 바로 그 약속을 내가 이루어가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에게 명령한 거야. This is my commandment to Abraham and his children. To keep the way and doing righteousness and justice.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이 있어요. 구원의 일이에요. 큰 구원의 일,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여서 큰 구원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 일을 이루게 하려면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디맨먼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의를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예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가족이라고 이야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시련을 주시고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에게 정결하게 하실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의 본뜻, 하나님의 목적을 잊지 마시고 견디고 참고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